오늘 이 복되고 즐겁고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우리 모든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아주 짧고 간결한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강건하여라. 비슷한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두 성경절에 강건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강건이라고 하는 말은 늘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상태, 생기가 있고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체가, 신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기를, 또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중앙교회가 아니고 이제 다른 우리 대림교회에 한 장로님이 다리를 교정하시면서 사람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설명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 다리가 길다는 것입니다. 조금 기분 나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리가 짝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가 길면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정확하게 딱 서지지가 않고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길면 호흡기, 순환기 계통의 질병이 자주 많이 걸려서 잘 낫지를 않는다는 것이고 왼쪽 다리가 길면은 소화기 계통의 빈혈이 혹은 부인과 계통의 병이 잘 걸려서 잘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런 집이 없습니다만은 옛날 그 시골집에 그 기둥이 있습니다. 나무 기둥이 이제 이 집을 받치고 서 있는데 그 기둥이 한쪽이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그 위에 기와장을 아무리 똑바로 놔도 자꾸 기울어져서 비가 샌다는 것입니다. 그 비를 새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기둥을 일단 똑바로 세워놓고 기와장을 바로 놔야 이제 물 새는 것이 고쳐지는 그 원리대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그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두 다리를 똑바로 맞춰야 질병이 치료도 되고 치료된 그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된다는 것이 그분의 설명입니다. 신앙에도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에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이 다리에 균형이 잡혀 있지 않으면 신앙에 영적인 잔병이 많이 걸립니다. 이 교회를 출입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 잔병치레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잔병치레가. 조금만 핑계거리가 생기면 교회를 결성하는 겁니다. 또 늘 지각을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정시에 나오는 얘가 뭐 거의 없이 늘 이제 지각. 그게 다 일종의 영적으로 잔병들입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교인들 사이에 조금 뭐 속상한 일이 생기면 또 에라 하고 또 한동안 교회를 또 쉽니다. 이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좋은 말이 잘 안 나오고 이제 험담이 잘 나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이 자주 나오고 이게 다 영적으로 잔병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이 고쳐지려면 신앙의 다리를 교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잔병 좀 안 걸리도록 신앙의 다리를 교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삼각다리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상다리가 보통 네 개가 달려 있습니다만은 이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 동그란 상에 다리가 세 개 붙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다리를 세 개의 다리를 붙여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흔히 질문하는 아주 자주 흔히 하는 질문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집이 어디냐? 이거는 인간의 그 공간적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정한 공간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 공간적 삶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 뭐 신뢰가 되는 질문이지만 또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이가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중앙교회 불문율 중에 하나는 나이를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다 궁금한 것입니다. 나이가 얼마냐. 시간적 삶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그 다음에 또 질문 한 가지는 직업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어떠냐. 그것은 인간의 그 질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생활의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집, 회사, 시장, 미장원, 이발소, 사무실 이런 어떤 정해진 공간을 왕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 속에, 시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인간성, 또 사람의 됨됨이, 자질 이런 총체적인 질을 가지고 있고 그 질이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어디에서 어떤 삶의 질을 가지고 살다가 죽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측면의 중심을 좀 잡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간 생활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 시간 생활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리고 질적인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간 삶의, 공간 생활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천막을 짊어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움직여 가다가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나 혹은 불 기둥이 멈추면 그 멈춘 자리에 텐트를 칩니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칠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중앙의 중심 자리에 성막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질서정연하게 자기들의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서는 하루에 두 번씩 상번제가 드려집니다.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드려지는데 그 시간이 되면 그 주변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손을 멈추고 방향을 성막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이나 각종 헌물을 바칠 때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을 가려서 성전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의 모든 공간 삶의 중심은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한 가지 이야기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기도하던 일을 우리가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모함하던 동료들의 그 시기 질투에 걸려서 한 번은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섬기는 일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집어던져서 죽여도 된다는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에 이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창을 열었습니다. 어느 쪽에 창을 열었습니까? 어느 쪽에 창을 열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린 창을 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멀리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여전히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간 생활의 중심은 교회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어디를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사막으로 가든지 그 바늘은 항상 남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명절이나 혹은 특별한 일로 가정의 일로 지방에 가셔서 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시면 어느 곳에 가시든지 이 본인이 속해 있는 서울중앙교회를 생각하시고 이 교회를 향하여 하루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할 때에도 교회 예배 시간, 교회 행사 시간을 피해서 약속을 하셔야 그것이 교회 중심의 생활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몇 월 며칠 약속을 해놓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안식일이네. 아무 생각 없이 약속을 며칠 해놓고 보니까 전도의 기간에 또 걸렸네. 그러시지 말고 어떤 약속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예배일과 교회 행사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교회 중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재물을 다룰 때에도 뭐 은행 융자금, 뭐 적금 뭐 이렇게 다 제하고 남아야 하나님께 바치는 습관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 재물을 다룰지라도 하나님의 몫을 교회에 바칠 것을 우선적으로 구별하는 그러한 교회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입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 건축한 후에도, 다 준비된 후에도 다윗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 기록이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3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유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의 공간, 삶의 중심에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유명한 장군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름이 올리버 하워드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서부 해안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파티를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파티 이름이 서프라이즈 파티.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깜짝 놀란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비밀리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파티를 준비해가지고 그 장군을 이제 초청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파티에 아주 유명한 인사들이 초청되었습니다.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며칠 전에 이제 그 하워드 장군에게 그 친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몇월 며칠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파티를 준비했으니 같이 참석해 주십시오. 그때 이 장군은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기색이 없이 나는 그날 다른 분과 약속이 있으니 그 다음날 목요일 저녁으로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 약속이 뭔진 모르지만 뭐 한 개인과 한 약속이면 좀 취소를 해 주시지요. 여기 파티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초대가 되었고 대통령께서도 인사말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꼭 좀 그날을 좀 바꿔주시죠. 이때 이 하워드 장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 친구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영접했고 우리 주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예배와 기도회에는 꼭 참석해서 주님을 만나 뵙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일 저녁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약속을 취소할 수 없으니 그 파티를 목요일 저녁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결국 파티는 목요일 저녁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결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 우리의 모든 공간 생활의 중앙에, 중심에 교회를 먼저 두시고 사시면 시편 133편 2절과 3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시편 134편 2절과 3절을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성소가 있었던 산을 말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성소가 있는 그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두 번째, 시간 생활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진 자에게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시간의 주인께서 시간 사용에 대한 규칙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시간 생활의 규칙을 선포하시기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러나 제 7일은 내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사사로이 행동하지 말고 육체적인 쉼과 또 마음의 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생활의 중심 안식일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엿새 동안도 안식일 뿐이 아니고 그 엿새 동안의 생활도 창조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과 나의 존재는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기가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들어 놓으신 물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인이신 햇빛 없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존재의 모든 순간순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엿새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7일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시간 삶의 중심에 안식일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일을 말할 때에 항상 안식일이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 그리고 안식일이에요. 제가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깨닫고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하여 늘 감사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줄에 한 번씩 모든 인간적 일들을 제쳐두고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신이 다시 한번 소생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특권을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막노동을 해서 1년에 500만 원을 저축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500만 원을 이제 적금을 통장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친구들과 어떻게 노름판에 갔다가 끼웃끼웃거리다가 거기에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서 노름을 하다가 그 1년 동안 막노동을 해서 애써 벌어모은 500만 원을 하루 저녁에 날려버렸다 이것입니다. 참 한심하죠? 아주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게 안식일을 찾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좋은 직장을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 안식일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일 문제만 아니면 아주 좋은 직장에서 넉넉히 살 텐데 이 안식일 때문에 참 이렇게 직장 변변하고 제대로 못 갔고 참 이렇게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군대 가서 또 안식일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이 남자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때로는 이 안식일을 깨닫고 그 동료 교인들의 조롱과 원망을 들어가면서 안식일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소중하게 지키게 된 안식일을 처음에는 상당히 감격해서 지키다가 한동안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안식일을 아주 소홀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 안식일인데 어떻게 해서 찾은 안식일인데 우리는 안식일을 너무 경솔하게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신앙에 영적으로 부흥이 되고 각성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려면 안식일을 맞이하여 지키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정말 안식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주 즐거워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흡족함이 있고 이 안식일이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아주 감격스러운 날이 되도록 저도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회를 마치고 이 본격적으로 이 안식일 문제를 좀 개혁하기 위해서 좀 팔을 걷어붙이려고 합니다. 좀 표현이 좀 이상한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 안식일의 중심이 흔들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아주 즐겁고 존귀한 안식일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헤세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기록한 시간 속의 지성소 안식일이라고 하는 책 21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익을 짜내느라고 이 세상과 씨름하면서 한 주일에 6일을 보낸다. 그러나 안식일은 우리가 영혼 속에 심겨진 영혼의 씨앗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돌리는 날이다. 이게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보통 6일 때는 이 땅에서 이익을 짜내느니라고 세상과 씨름하고 살지만 안식일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심겨진 영혼의 씨앗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는 날이다. 이 세상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른 분에게 속해 있다. 한 주일의 엿새 동안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데 골몰한다. 그러나 제7일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 마음을 모은다. 여러분, 이 값주고 이처럼 소중한 이 안식일을 정말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질적인 삶의 중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그 질이 같은 것입니다. 청포도나무 가지에는 청포도가 달리는 것입니다. 거봉포나무 가지에는 거봉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는 질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질을 소유하기를 권고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그 고상하고 흠이 없는 삶은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질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연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성경절을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밤늦게까지 그곳에 계시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바쁜 중이지만 바쁜 모든 일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바깥뜰에서 혼 산에서 찬 이슬을 맞으시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삶은 기도하시는 생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주님도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 예수께서 기도를 통해서 얻으신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신성에 이끌려서 산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끄림을 받는 생활이었습니다. 우리의 질적인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이듯이 우리는 주님과 같은 삶의 질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열렬하고 간절한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말이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대사. 모든 그리스도인은 천국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땅의 대사들입니다. 미국에 거주한 한국 대사를 뭐라고 합니까? 미국에 거주한 한국 대사를 뭐라고 그래요? 미국에 거주하는 주미 한국 대사라고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대사를 뭐라고 합니까? 주한 일본 대사. 그럼 이 세상에 거주하는 천국 대사를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주세 천국 대사.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거주하는 주세 천국 대사들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의 실수와 잘못은 그 한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망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거주하는 주세 천국 대사의 실수와 잘못은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천국의 망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 한 개인을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여서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이 우리를 파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생활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주님처럼 사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책을 통해서 소개된 이야기고 꽤 여러 차례 들려지는 이야기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여기에 적절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층 자기 서재에서.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누가 벨을 누릅니다. 근데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대답하지 않고 그냥 누르다가 가겠지 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누르는데 끝이 없어요. 안에 누가 있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층 이 창문을 열고 이렇게 1층 아래 그 대문을 내려다 보니까 거지가 왔어요. 한 손에 모자를 꾸겨 들고 자꾸 누르는 거예요. 힘없이. 더 귀찮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와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귀찮아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 표정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아주 그 못마땅한 표정으로 대문을 열고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이시죠? 제가 이 지역에 와서 직장과 먹을 것을 찾아서 1년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는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좀 도와주시죠. 제가 지금 뭐 직장 갑자기 생각나는 것도 없고 제가 지금 몹시 바쁩니다. 다음에 좀 오시죠.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설교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예배드리는 날 큰 교회 그 중산층들이 수천 명 모인 큰 교회에 서서 설교를 잘 했습니다. 설교 거의 마치려고 하는 찰나에 저 중앙복도 뒤쪽에서 그 손에 모자를 꾸겨든 거지가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말릴 경황이 없었습니다. 뛰쳐 올라와서 목사가 설교하던 마이크를 뺏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역에 와서 먹을 것과 직장을 찾아서 1년 이상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에 사셨다면 그리고 저를 만나셨다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그리고는 워낙 허기진 가운데서 그게 마지막 악을 쓴 탓인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목사였습니다. 보니까 며칠 전에 자기 집에 왔던 그 사람이었어요. 예배가 어수선하게 마쳤습니다. 이 목사님은 양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지만 힘있게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양심상. 그러나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한 것은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그 거지를 그렇게 대했을까. 그런 생각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친 후에 광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하시는 분들은 지하실 몇 호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고 그 지하실 방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우리 같이 살아보기로 결심을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이 다 이제 서약을 했습니다. 각자 이제 돌아가서 살다가 그 다음 주에 모여서 간증하고 또 살다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번은 간증 시간에 그 회사 신문사, 그 지역의 큰 신문사 회사의 사장이 이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스포츠면 기자가 왔습니다. 그 당시 큰 이슈가 되었던 권투 시합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한쪽이 치고 맞고 케어되는 장면이에요. 이 신문사 사장이 예수님이 이 신문사의 사장이라면 이 사람을 쳐서 피를 흘리고 쓰러뜨리는 이 기사를 내셨을까 안 내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사는 안 내셨을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빼시오. 아니 사장님, 이게 지금 탑 뉴스거리인데 이걸 빼다니요. 괜찮습니다. 빼시오. 그날 그 신문에 그 기사가 나가지 않았어요. 신문의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부 기자가 이제 대문짝만한 술 광고를 결제 맡기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이 신문사의 사장이시라면 이 술 광고를 내셨을 것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내셨을 것 같아요. 이 술 광고를 빼시오. 아니 사장님 이게 지금 광고비 가지고 회사가 유지되는 건데 이걸 빼다니요 이렇게 비싼 광고를. 망해도 괜찮으니까 빼시오. 이 사장은 망하든지 흥하든지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해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기울어 갔지만 마음속에 큰 만족과 기쁨과 화평이 왔습니다. 주님처럼 사는 일 때문에 그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여 청년이 손을 들고 저도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여 청년은 그 지역에 굉장한 부잣집의 맏딸이었습니다. 외동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유산으로 주고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돈을 받으셨으면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 신문사의 모든 적자를 제가 다 메꾸겠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에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가면서 이 교회에 놀라운 영적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적인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의 삶이 그분처럼 바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간 삶의 중심에 교회를, 우리의 모든 시간적 삶의 중심에 안식일을, 그리고 질적인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열매가 풍성한 마음에 늘 감사와 기쁨과 화평이 넘쳐흐르는 진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